그래서 제가 아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행을 저지른 사람도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결국은 그런 말이 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거기에 이제 음란하는 자 뭐 다 나와 있어요.
많죠, 그런 말씀.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좀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이렇게 뭐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육체는 멸하고 영은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체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육신을 죽이고 자기의 그 육을 죽이고
육체의 소욕을,
네, 육체 소욕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그런 말씀과 제가 통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아무튼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를 주장하는 분들이 얼마나 지나치게 사람들이 그 음행을 해도 구원받는다는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이렇게 주장하시는 게 좀 그 당시에 제가 이해가 안 됐고 참 이게 놓을 수 없는 교리구나 그만큼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면 참 성경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해석한 사람이 참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기 그 구절 의미는 그런 사람을 뭐 하나님께서 음행해도 구원해 주시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네. 그런 사람은 어떤 강한 징계라든가 네. 아니면 정말 패서라도 육체를 멸하는 육체의 벌을 가해서라도 그 사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네. 해라 그런 의미지 뭐 음행을 저지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데 그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뭐냐면 고린도전서 전후서는 사실 고린도 교회가 너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문제가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편지였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음행하는 자를 계속 교회에서 그냥 같은 형제 자매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넌 죄를 지었으니까 잘못했다 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이렇게 잘 지내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내쫓으라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 무리에게 기회를 주려고.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죄 지은 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사상이 그러니까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에 대한 교리를 맞추기 위해서 네. 그렇게 성경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성경 해석을 받은 형제 자매들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 죄가 자기가 죄를 짓고 음욕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이 가늠했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아, 가늠 그래도 문제가 안 돼요. 행위까지는 못 나가. 사회적인 지위와 성경 이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러나 음욕을 그대로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왜 그러냐? 구원을 받아. 이렇게 이 사람도 구원을 받았는데 뭐 음욕 좀 품고 있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돼?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상 자체가 죄의 방죽을 여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형제자매들이 실제적으로 죄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를 않아요. 죄를 달콤하게 혀 밑에 숨겨놓고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부분은 나중에 교회 쫓아냈어요. 징계를 강하게 해야 되고 교회는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은 죄를 죄라고 지적을 안 하는 것은 교회가 타락한 겁니다. 분명히 거기서는 분명히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쫓았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한 이유는 그를 참으로 돌이키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징계도.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가 진정으로 회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형제들이 인정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를 다시 받으라는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만약에 작은 죄 하나라도 교회에서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용납을 하고 죄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교회는 이미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사실 이 죄의 문제가 가장 핵심입니다. 이 성경 말씀의 가장 핵심인데 이것을 그대로 두느냐 이 진리의 말씀으로 죄에서 해방되느냐 이게 가장 이 진리를 분별하는 우리가 기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이 교리가 언제 어떻게 생겨났고 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 기독교 안에 편만하게 되었는지 잠깐 네. 말씀해 주시죠.
조금 아까 우리 저기 김인섭 형제님이 이제 칼빈의 5대 강령에 대해서 네. 얘기한 것 중에서 그 마지막째 강령이 성도 견인이라는 그런 의미의 강령이 있어요. 사실상 그 이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교리의 뿌리를 보면 그것은 칼빈주의에서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안 그러면 딴 데서는 찾을 수 있는 게 자료를 뒤져봐도 별로 없어요. 근데 칼빈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았죠. 어거스틴은 어디서 영향을 받았죠?
마니교.
마니교에서도 영향을 받았지만 헬라 세상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아까 제가 처음에 이것이 이교 철학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보면 이 사상이 이교에서 온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칼빈이 어거스틴의 사상을 잘못된 그의 성경적인 해석을 나중에 칼빈이 정리를 한 것이 그래서 기독교 강요라든지 칼빈주의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이 말씀을 듣는 장로교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별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그래요. 그래서 칼빈의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 뿌리를 둔 것이 사실 이 칼빈의 그 5대 강령을 낳았고 이 5대 강령은 칼빈의 예정론에서 나온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뿌리죠. 사실상 예정론이.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칼빈의 예정론은 5대 강령을 좀 잠깐 얘기를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창세전의 예정에 따라 구원과 멸망이 각각 정해져 있다.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조금 비슷하죠? 느낌이. 두 번째 예정에 의해 선택된 사람들만의 속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 제한된 속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에 의해 선택된 사람들의 죄만을 위해서 속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의 구원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번째로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선택된 자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지 않을 수 없도록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역사하시지만 저주가 예정된 자들에게는 이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은 결코 상실되지 않으며 끝까지 보존된다. 이것이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칼빈의 이제 5대 강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5대 강령에서 파생된 교리가 한 번 얻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로 지금 온 세상의 모든 기독교를 뒤덮고 있는 거죠.
네. 네. 이 칼빈 5대 교리, 뭐 성교사님 말씀드렸지만 그 어거스틴이 그 뿌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교도의 아버지를 둔 어거스틴이 기독교를 개종하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예정론. 그리고 그것이 칼빈의 5대 교리까지 이어져 와서 이렇게 기독교 역사 동안 수백 년, 어떻게 보면 뭐 천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뿌리를 박으면서 이렇게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그 지금 칼빈의 5대 교리를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완전히 이교의 철학에서 온 이교 사상을 영향을 받은 한 신학자에서 정립된 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어거스틴 말씀하셨지만 좀 제가 보충드려서 말씀드리면 이 어거스틴의 아버지는 그 마니교도였어요. 어머니는 기독교인이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니교에서 이제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했는데 이 마니교에서 믿는 그 신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절대 군주. 우리 그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대 군주.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의지로 그분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분이 그들의 신이 뭐 이렇게 정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 신과 인간의 관계가 그런 쪽으로 설정이 돼서 사람들에게 그런 철학을 가르쳤거든요. 네. 그런 영향을 받았던 어거스틴에 있어서 이 성경의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시고 인간의 선택적인 거에 따라서 자신이 멸망받을 수도 있고 구원받을 수도 있고 이런 인간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그런 신에 대해서는 어거스틴이 이해를 할 수가 없던 거였어요. 자기 그런 성장 배경에서. 그래서 그 자기 어떤 그런 그 철학, 자기가 이교 영향을 받았던 그런 철학에 의해서 하나님을 해석하다 보니까 예정론 같은 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적인 신께서 구원받을 자는 예정해버렸다. 그런 예정론이 나왔고 그게 또 오류에 오류를 낳아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작정한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런 교리가 또 퍼져나오게 되었고 이게 이어져 오면서 이 칼빈의 5대 교리로 또 정착이 되고 이러면서 기독교의 뿌리 깊게 이제 이어져 온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성경적인 견해고 성경적인 그 정통적인 견해라 믿고 이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 따라가고 있고 네. 이게 참 사단의 기만이 무서운 거죠.
결국은 그 믿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의 토대를 쌓고 또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그 가르침, 인간의 가르침 속에 신앙을 정리받아 보니까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처럼 하나님께서 칭해주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은 인간이 무슨 자격으로 불의하다고 할 수 있느냐인데 성경에 보면은 이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고 불의를 버려라.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교훈을 주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어떤 모든 역사는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선바다고 이렇게 성경에 바울께서 맞습니다. 분명히 깨우침을 네. 줬잖아요. 네. 보통 영적으로 해석을 많이 하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았느냐.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요. 네, 물론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네. 그 후세들을 살았지만 그걸 보더라도 죄에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칭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삶 속에서 살지 못하면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다 죽는다 그랬거든요. 특별히 에스겔서 33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면서 악인이 돌이켜서 의롭게 하면은 그는 살 것이다. 그러나 의인이 이렇게 말씀해놨어요. 성경에는 그대로 말하면은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지만은 그러나 곧 우리에게 거룩한 의를 씌워줬기 때문에 그 의로 인하여 의롭다고 한 의인이 그날에 그 의로 인하여 살지 못한다. 왜?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하면은 그 악으로 말미암아 그는 멸망을 당한다. 중년 그 중에서 죽으리라 그랬거든. 그가 지은 죄악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다 죽은 것처럼 그럼 오늘날에도 정말 구원을 엄청난 구원이죠. 예수님의 피값은 천하를 바꿀 수도 없고 이 하늘의 모든 것을 다 쏟아주신 선물인데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업신여긴 자들이 그 증거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거룩함 가운데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여전히 있는다면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거였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 안 믿는 분들이 자기들은 죄만 지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함을 받는다고 똑같이 세상에 죄를 지은 자와 예수님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죄를 지은 자가 그 차이점은 똑같이 죄인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아서 죄가 없다고 하니 이게 이런 모순이 어디 있느냐 말도 안 되는 거다 할 때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데 어떤 자는 교회 다니니까 죄를 지어도 의롭다 칭해주고 어떤 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정말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어떤 양심적으로 살면서도 멸망당한다는 그런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신학의 어떤 근거에 틀을 맞추어서 의인이라고 칭하고 그 틀에 맞추어서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는 것밖에 지나지 않는 거죠. 네.
신흥 면제부와 같은 거죠.
그렇죠. 네.
네, 현대 면제부.
아무튼 뭐 아주 적나라하게 이 칼빈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좀 수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아마 장르교에서 많이 좀 발언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나 어쨌든 이 칼빈주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반대해서 이제 알미니안주의가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 교단, 기독교단들이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칼빈주의는 1500년도 초반부터 칼빈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또 5대 강령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모든 이제 교파에게 그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요. 알미니안주의는 1600년도에 그 네덜란드의 제임스 알미니안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은혜를 받았어도,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어도 타락할 수 있다는 교리를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100년쯤 지나서 그의 제자들로부터 이 칼빈의 5대 강령에 반대해서 구원의 상실 가능성을 추가해서 그 반대되는 5대 강령을 또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쭉 그 교리도 같이 칼빈주의와 함께 그 사람들에게 이제 교리로서 가르쳐지고 있다가 1700년도에 웨슬리에 의해서 웨슬리도 이 알미니안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감리교와 성결교회에 그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요. 웨슬리는 칼빈처럼 은총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인간에게 달려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하나님의 은총이 인간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인간에게 허락된 자유의지로 그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은총의 혜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감리교 신학자들은 마치 인간의 행함이 구원에 어떤 공로가 있는 것처럼 잘못 받아들이는 경향도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성화를 강조하면서 인간이 그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도 이렇게 말하는 부류가 생겼다고 합니다.
너무 극단적.
네. 그리고 침례교 쪽에서는 웨슬리의 그 교리도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일방적인 은총은 인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또한 한 번 얻은 구원은 결코 상실되지 않는다고 또한 믿고 있다고 해요.
네. 아무튼 이 교단들 간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그러나 이제 대표적으로 장로교와 이제 감리교에서 이렇게 좀 어떤 그 복음적인 측면에서 충돌이 있는, 그러니까 칼빈주의냐 알미니안주의냐 이게 이제 좀 갈라졌었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 지금 웨슬리가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을 좀 읽어주셨는데요. 참 그게 상식적으로 그게 맞구나. 은혜는 우리에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는 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실 때 그것만 봐도 아버지가, 탕자가, 제 재산 주십시오. 그 멸망받으러 갈 걸 알지만, 아버지는 그걸 내어줬잖아요. 그게 더 큰 사랑이에요. 그냥 너 무조건 가지 마, 이런 거보다. 그 탕자가 간다고 했을 때, 자유의지로 간다고 했을 때, 보내주는 게 더 큰 사랑이지 않을까요? 죽어서, 날마다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정말 경험을 해보고, 잘못됐다는 걸 알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 탕자의 마음으로 정말 아버지의 말씀을 정말 따르는 게 기쁘고 감사하고 큰 은혜, 얼마나 더 큰 은혜였습니까? 그게 맞는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약간 좀, 더 나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 웨슬리가 이 정리한 것들이 더 성경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뭐,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성경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나눠보고 이 문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막 여러 얘기를 나눴는데 성경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저희가 언급을 좀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좀 언급을 할게요.
네.
일단 그 한 번 구원 받으면 영원히 구원 받는다라고 그 오해를 할 만한 그런 구절들이 성경에 몇 가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짚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로 그 아까 박혜정 자매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인데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만 언뜻 놓고 보면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심판과 영원히 상관없는 사람들이 될 거다라고 이제 오해를 하기 쉬운데, 이 구절은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이 부분만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고 또 반대로 얘기하는 부분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만 보면은 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이기도 하겠지만, 이 구절을 22절부터 이게 24절인데 22절부터 읽어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왜 기록되어 있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오신 분인가, 하늘의 권위를 가지신 분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이 부분도 아들을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 얘기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의심하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 아들 되심을 부인하는 바리새인들에 있어서 난 하늘에서 온 사람이 맞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당신을 믿기만 하면 심판과 상관없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늘에서 온 자인 것을 너희가 인정을 하느냐, 내가 심판할 권세를 가진 자인 것을 너희가 인정을 하느냐, 그것을 인정을 하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왜 심판을 받지 않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고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당연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데 딱 떼놓고 믿기만 네. 하면 심판 받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 오해 구절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네.
이게 구원이라는 문제가 이 죄와 상관없이 생각하고 이해하니까 이게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으로 직결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성경에는 이 죄에 대하여 엄히 명하고 있고,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서 12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마지막 이 말세에 개국일에 없던 환란이 있을 때에 내 백성 중에서 무려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이 생명책이라는 것은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가 생명책에 흐리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네. 그럼 무엇을 이기는 자냐? 죄에서부터거든요. 세상으로부터거든요. 네. 마귀로부터거든요. 아멘. 자기의 속에 있는 자, 옛사람으로부터 이기지 않는 자는 구원이 없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하고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한다 그러면서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도 남은 자만 이스라엘의 그 묵백성이 모리알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그럼 무엇을 남은 자, 어떻게 해서 남은 자냐, 죄와 세상의 모든 사탄의 유혹과 미혹으로 이렇게 세상으로 사탄이라는 존재가 지금 계속 믿는 자를 택한 자를 끌고 가고 타락시키고 죄악으로 빠지게 하는데 그냥 나는 믿고 교회만 다닌다고 그렇게 거짓 어떤 그 기만 속에 평안 속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죄에 대하여 경성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여기다 보니까 구원 자체도 그냥 가볍게 한다는 거죠. 성경에는 아주 엄하게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이긴 자 이런 것을 너무도 많이 강조하고 있죠.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를 정확하게 모세를 통해서 기록해놨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를 보더라도 우리가 너무도 가볍게 여기고 오늘날에 교회에서 가르침 자체가 너무도 의의 표준을 낮추어서 그냥 도덕적 윤리적 어떤 가르침만 약간 하고 언급하고 넘어가고 그 외에는 하나님 은혜 안에 그냥 이렇게 감싸주는 어린아이 같은 그렇게 달래는 신앙으로 삼고 있다 보니까 의의 그 단단한 식물도 묻지 못하고 의의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의의 표준에 다다르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연구해 보면 너무도 많아요. 그냥.
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뒤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성경 어느 곳에서도 과거에 내가 한번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던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하는 성경 기록이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생명의 관계로 계속 지속적으로 가느냐의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봐봐요. 어떤 분은 이제 내가 이제 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과 나와 이제 부모 자식 지간이 됐는데 내가 뭐 좀 잘못했다고 해서 그분이 영원히 버리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이 아닌지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물론 뭐 어떤 부분에서 그 말이 틀리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모로부터 자식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 자식이 올바로 먹거나 먹지 않거나 병이 걸리면 아기 때 사산하거나 아이가 죽는 아이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태어났으면 어머니로부터 영양과 공급과 돌보심을 꾸준히 받고 그분의 보살핌 안에서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모와 이렇게 부모의 보살핌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장성한 데까지 이렇게 가듯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실상 똑같은 거거든요. 그분 안에 우리가 속해서 그분과 내가 온전히 생명의 관계로 실질적인 연합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내 마음속에 정말 온전히 죄가 끝나고 주님과 나 사이에 전혀 막힌 담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완전히 죄와 자아와 세상을 포기하고 주님께 전전히 완전히 내가 주님께 맡겼을 때 그분과 나는 하나 되는 경험을 그때 할 수 있거든요. 그때 주님과의 우리는 연합이 이루어지죠. 그때 실제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공급이 있거든요. 그리고 생명의 공급이 있으면 우리의 생명이 점점 처음에는 발화를 해서 그 다음에 자라고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장성의 분량까지 이렇게 돼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생활까지를 구원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건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딱 태어나면 구원의 끝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해 태어나면 끝이에요. 그러면 얘는 막 살아도 상관없어 그냥 되는 거야.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떠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떠나면 아무리 지난날에 내가 의의 경험을 하고 구원의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밖에 버리워 말라져서 태워버린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에게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그분의 생명을 날마다 공급받으면서 그분의 생명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에 있죠. 성령의 열매가 맺지 않는다. 그러면 내게 생명이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주님과의 실제적인 시작, 생명의 관계의 시작도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지금 뭐 황원준 형제님께서 죄의 승리,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또 성교사님은 이제 예수님과의 동행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사실 죄를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없죠.
그건 너무 분명한 거기 때문에 내가 뭐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든지 뭐 내가 믿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든지 간에 주님과의 그런 살아있는 교제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구원의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오늘날이 이런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냥 자기 육신대로 설교해주는, 이야기해주는 인기 있는 그 복음을 쫓아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진리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사도 바울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이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디모데후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대로 꾸준히 전진해라. 나도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까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한번 믿었으니까 난 그냥 구원 받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야 돼요. 그리고 내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구원 받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한번 깊이 있게 보면은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미 불신자들 100% 그 사단의 편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한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면 왜 사단이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겠습니까?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구약과 신약에 저희 처음에는 믿음에 있었으나 나중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그 인물들을 살펴보면요. 바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울왕을 볼 수가 있는데 초기에 하나님의 선택과 축복을 받은 자였으나 결국 그는 그 자신의 자유의지, 즉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신접한 자를 믿다가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된 그 사례를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 곁에서 그를 돕고 섬기다가 변절하여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디모데 전서 후서에 나타난 후메네오, 알렉산더, 또 빌레도, 부겔로, 허머겐의 데마, 그레스기가 대표적인 사람들이고요. 이들은 모두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뿐더러 바울을 돕겠다고 적극 나섰고 한동안 또는 오랫동안 따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나 동기로 바울 곁을 떠나게 되었고 이들 다수는 복음보다 세상이 더 좋아서 믿음을 저버리게 된 사람들입니다. 특히 알렉산더 구리 세공업자는 바울을 적극 대적하고 따라다니며 방해했었고 철저히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된 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처럼 큰 상처를 주고 떠난 사람들에게 만약 완전 한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해서 이들에게도 어떤 구원을 준다고 생각한다면 바울에게 아마 또 한 번의 상처를 주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히브리서의 성경 제가 두 가지를 좀 읽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큰 해석이 필요 없는 구절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서부터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이 짐짓 죄라고 하는 것은 고의적인 죄를 얘기하는 것이죠. 즉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뭐 그 뒤로 또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6장 4절로부터 6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의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고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요즘에 얘기한 그런 식의 어떤 회개 경험이 아니라 정말 올바른 회개 경험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마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욕을 보임이라. 그러니까 중생을 경험했으나 후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성령을 버린 자들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잘 묘사한 것은 없습니다.
네. 그래요. 아까 전에 우리 자매님이 베드로 서신에 얘기할 때, 그 베드로의 서신의 1장에 보면은, 후서 1장에 보면은 어떤 자들에게 편지를 했냐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예수님의 의를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베드로 사도와 같이, 열두 사도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했거든요. 그런 자들이 나중에는 믿음에서 떠난다 그랬거든요. 그들 중에 거짓 선지자도 나온다 그래요. 거짓 선생도 있고 육체를 따를 자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힘써 그 의를 지키고 보존하고 잘 간직하라. 후일에 나중에 믿음에서 떠나는 자가 있다고 바울도 그렇게 경고하고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지. 그런 것을 본다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 구석구석에 마지막에는 선악간에 심판한다는 그런 엄마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결국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면 우리 이 받은 구원을 정말 소중하게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뭐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들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증명하다 보니까 좀 되게 어려운 것 같이 이렇게 구원받는 게 이렇게 좀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고 싶은데요. 다이너마이트. 이 단어는 헬라어 두나미스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그 원어의 의미가 능력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묘사하기 위해서 성경에 쓰였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능력이 두나미스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사실 우리가 이 지금 나눴잖아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이 진리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그렇게 될때 우리는 멸망받기보단 구원받는 게 훨씬 쉬울 겁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이 진리를 바로할 때, 우리에게 그 진리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구원의 희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절 하나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여러 가지 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끝까지 견뎌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이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이 책자에 보시면 더 자세히 여러분께서 글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로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